저가 노하여 돌아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비유를 총 5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으뜸이로 여기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유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실화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여길 정도가 이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로서 명분을 회복했고 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집안의 탕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맏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가 아버지의 권면을 들었는지 또 듣고서 마음을 돌이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답을 주지 않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결론을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 얘기를 듣는 청중들에게 그 결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두시고 어떤 결론을 맺고 계십니까? 맏아들은 과연 집안의 탕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권 안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못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이 내용을 결론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왜 예수님이 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열린 결말로 이렇게 마치셨을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맏아들이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의 마음이 100%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이 내용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분명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내용도 또 순간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언젠가 이 교회에 발을 디뎠으니 또 언젠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의 마음을 그의 마음이 알아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것, 잘못된 것을 대해서 저주하고 정죄를 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죄인이 죽는 거 난 기뻐하지 않아. 나는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나는 얻기를 원한다. 사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은 바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의도를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겨냥하여 주신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왔는데 왜? 말씀을 들으러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뭘 했냐? 원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원망했냐?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구원자인데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나오는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부터 은혜와 저주를 스스로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이 세리들을 왜? 세상적으로 볼 때 멸시천대받고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게 너무나 기쁘신 거야. 너무나 좋으신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냐?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세주라며 근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같이 밥을 먹어 부정한 자들하고 말도 안 돼. 이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아주 정확한 증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 너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라도 얘기를 해서 이런 일 하지 못하게 해. 이 내용들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왜 자꾸 죄인들하고 함께 먹냐? 왜 죄인들에게 손을 뻗치냐? 특히나 여기 영접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테코마이 뜻인데 이건 죄인들을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의 내용이면 따뜻하게 환대하고 품에 안는다. 품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이 내용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룩한데 어떻게 부정한 자들을 그것도 자기 가슴 안에 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수없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밝히 증거를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은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죠.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한 마리 아깝죠. 그런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누가 훔쳐가거나 또 짐승들이 공격하면 더 손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99마리는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뭐라고 했느냐? 하늘에서 99명의 의인이 그 주는 기쁨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기쁨이 더 크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이 한 부인이 열 드라크마의 그 장식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막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뒤져서 마침내 찾았어요. 그 찾은 기쁨이 너무나 큰지 그 한 드라크마는 우리가 신부의 정표라고도 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 벌린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한 어린 양 하나 찾은 것이 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게 더 많은 돈이 들었지만 그 기쁨은 이 돈을 자기가 쓴 것보다도 훨씬 더 자기 마음에 기쁨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시고 오늘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고 의인이 되었으므로 자기네들은 하나님부터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 공감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죄인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멸시했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니들 그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태도야 라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 이 다음에 뭐냐?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들과 같이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십일조 바치고 바카 회향 다 바쳤습니다. 근데 저자는 안 바쳤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구르며 가슴을 치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내용을 하나님인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누구의 기도를 듣겠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자신은 뭐든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비중해 볼 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하면서 했는데 턱턱 걸립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뭔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고쳐요. 야, 네가 이번에 이걸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하나님의 그 지시를 듣지 않고 스스로 아 이건 이래서 이랬을 거야 이랬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 고쳐가며 또 갑니다. 또 옳다고 생각하고 가요. 근데 어때요? 또 탁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야, 나는 네가 그렇게 네 스스로가 수정하고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왜 나한테 묻지 않고 왜 내가 너한테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수없이 나왔습니다. 왜? 기사 이적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또 들을 때 보면은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혹시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마음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왜?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나의 부모님들도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권사고 난 나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내용이 누굴 얘기하느냐?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냐? 죄인들이야. 그러나 서기관이 바리새인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남대로 최선 다했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지만 맏아들은 자기는 잃어버린 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난 나대로 최선 다했으니 나는 상급을 받아야 될 자야 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문제는 뭐냐? 자기들의 의를 너무 내세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또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그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그들을 데려오시고 부서지고 상처난 것을 싸매주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긍휼과 용서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필요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다 써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라든가 에스겔서 34장 15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뭐라냐? 나는 너희들 전부 다 헤매고 길 잃고 상처나고 부서지고 망한 자들 다 껴안고 내가 품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긍휼을 베푸는 자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이 구절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하면은 뭡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로마 시대, 로마 그 정부, 로마로부터 지금 정복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를 때려 부수고 우리를 이 죄, 이 종살이하는 이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자로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이나 그분이 아닌가 귀를 기울였지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자녀들의 기대하는 내용과 점점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수없는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악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라. 내가 널리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뭐 여러 매체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느냐?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내가 뜨거운 마음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냉랭하면서도 이렇게 그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느냐? 한 번쯤은 자신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교회 성전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아버지를 하고 또 그러한 내용 율법을 연구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성경을 다 봤지만 그 내용들이 마음에 안 와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앞에 하늘나라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신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믿어지질 않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죄송한 말이지만 철학도 아니죠.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도 안 돼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다들이 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버지께 자신의 공로를 주장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한 번도 아버지 명령 어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잔치하라고 한 번 적 한 번에도 있습니까? 근데 유산을 다 달라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고 저 먼 나라로 가가지고 창기들하고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된 놈을 그 놈이 왔다고 살았다고 어떻게 송아지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해줍니까?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아버지 처사가 틀렸습니다. 이 내용은 뭘 얘기합니까? 왜 나를 이 둘째 아들과 비교를 할 때 둘째 아들보다 더 충성했는데 왜 둘째 아들보다 못하게 나를 대우해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복인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복이 떠난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마다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아버지와 함께 있어. 근데 그걸 복으로 여기질 않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재물 또 내 주머니에 돈이 꽉꽉 차야 그게 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모든 내 것이 다 네 거야. 야, 겨우 염소 한 마리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줬다고 그렇게 섭섭해하냐? 모든 것이 다 네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생각하고 뭘 우리는 마다들로부터 어떤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까?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같이 있었지만 자기는 종이야, 종. 아버지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살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에 내가 지켜야지 안 지키나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게 과연 아버지와 아들,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입니까? 자식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면 품어주는 게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를 자기는 뭐로 여겨요? 엄한 사람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기며 그저 주는 내가 종으로서 일하니까 상급 받을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 차원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아들이 스스로 그 내용을 맺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주인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저 지시하면 종은 그냥 따르는 거야.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 아버지가 말은 저렇게 해도 나를 사랑하고 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데 마다들은 그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급, 눈앞에 보이는 그 내용만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여러 번 권하는 거야. 야, 그래도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근데 이 맏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동생 아니래. 당신 아들. 자기와 동생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난 그놈, 난 내 동생을 여긴 적 없습니다. 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또 얘기합니다. 야, 쟤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고 다시 내 앞으로 왔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결론, 이게 이 내용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맏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든 어떻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를 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또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헬라어로 에데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네가 돌아온 동생을 내가 위에 잔치할 때 내 기쁨을 너도 가지고 그 잔치에 동참하는 거 외에는 다른 일이, 다른 길이 없다.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할 때 이 세 가지 비유했죠.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얘기했죠. 근데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찾은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죄인 하나가 또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면은 이 말은 뭡니까? 이 기쁨이 너도 이러한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나는 싫어, 나는 아버지 그렇게 용서하고 긍휼 베풀고 그를 품는 거 난 싫어, 나 잘한 것만 생각해 줘 할 때 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닫고 아는 것처럼 머리는 끄덕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정말 믿고 있어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고 정말 비록 숫자는 적지만 교회에 나와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받는 자리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저 미래에 받을 보상에 대해서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또 목사가 전화 걸겠지, 아유 내가 십일조 안 하면 또 빼먹었다고 그러겠지, 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이나 내가 미래에 받아야 될 보상에서 혹시나 손해볼까 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맏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두 렙돈이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지금 이 우리 사람은 커피도 못 사 먹을 돈이야. 그걸 바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고 나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하게 쫓아난 분으로 만듭니까? 내가 이만큼 해줘야 하나님이 이만큼 준다. 천천만만.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천천만만배를 주신대. 한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재산으로 상속을,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머리로 상상이 그려집니까? 그려질 수가 없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겠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 다 아세요. 내가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거 다 아세요.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엉터리로 믿는구나. 나름대로 날마다 설교하고 성경 읽고 연구하면서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구나.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제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그래도 목사야. 그래도 너 이 일을 너한테 맡길 테니 너 보스턴 교회 가서 설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느끼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의 기쁨 같이 갖자. 내 기쁨이 너무 큰데 나 혼자 갖기 너무 아쉬워. 너도 내 기쁨을 좀 누렸고 좀 알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벌리시며 내 기쁨에, 내 기쁨을 좀 알아줘. 너 제발 나한테 와. 여기 성경에 맏아들이 그 잔치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화를 내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권하여 이렇게 단어 하나만 돼 있지만 원어에 보면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 번. 야 아들, 맏아들, 너 왜 그러니? 동생이 사러 왔는데. 야 잔치 와. 야 왜 얼굴 좀 펴라. 얼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동생이 사러 왔는데 내가 기뻐하는데 너도 기뻐해야 되지 않아? 계속 권면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마디로 고집부리며 난 싫어요. 아버지나 가세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3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게 하이 보니까 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 앞으로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권면했죠.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냐? 너 이 잔치에 참여해라. 내 기쁨에 동참하라. 어떻게 됐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왜?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은, 뱉다는 말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공동문역에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야 돌아와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내용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성경에서 그 아버지의 권면을 들은 분을 저는 찾았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는 자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맏아들이야 똑같아. 난 할 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도 지킨 적, 어긴 적 없습니다. 상급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거꾸러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의를 내가 정말 다 썩어진 의를 내가 자신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서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전부 다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렸어. 자기가 그동안 그전까지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거 여기 원어에 보면 똥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똥으로. 배설물로.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한번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도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딱 깨닫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나서 3일 만에 눈 딱 뜨고 나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구나 딱 깨닫고 나서 그 즉시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하니까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야, 저 자식 지금 술수 쓰는구나. 내가 며칠 전에 봤을 때 예수 믿는 놈 죽이러 쫓아다녔던 놈이 지금 우리를 세상 말로 말하면 꼬셔가지고 딱 잘했다고 박수치는 놈 다 잡으려고 우리에게 지금 저 꽁수를 피우는구나.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어땠습니까?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수없이 여러분 잘 알죠? 수없이 고통, 고난, 예수 증거하는 말하고 얼마나 마저 터지고 얼마나 세상 사람부터 죽음의 그 협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나님께 교인들에게 공포합니까?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다고 해요. 그러나 내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로 하나도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그 기쁨, 예수를 믿게 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에 너무 기뻐 그것에 만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의 회심만이 아니라 성경을 로마서 우리가 9장부터 11장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야 이스라엘 다 돌아오게 돼 있어. 로마서 11장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아니,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이스라엘이 걸려넘어서 예수 때문에 완전히 멸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말세가 온다고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 25절부터 31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권에 들었지만 정말 원래부터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 기쁨과 그 내용은 미안한 말이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비교도 안 돼. 제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바로 하나님부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이젠 우리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다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아버지의 권면에 어떠한 내용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힘들어요. 나 하나 예수 교회 나오는 것도 겨우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나에게 부담 줍니까? 그럼 나 교회 안 나와요? 저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그럼 그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기쁨에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 하나 제대로 잘 믿고 가기만 하면 땡큐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 기쁨에, 이 즐거움에 너와 내가 동참하고 같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생명의 열매들을 이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한 자 정말 되고 싶어요. 날 좀 불러주세요. 날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에 마다들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내가 아버지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일은 저희들 가운데 없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함으로 우리의 기쁨에 아직도 기쁨을 모르고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기쁨을 전해주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잃어버린 자들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찾는 기쁨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맛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영혼 자신 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이런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의 깊은 긍휼과 안타까움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이 정하신 달려갈 길 다가고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